에스겔 1번 메시지 서원 첫 번째. 여기서 우리의 의도는 에스겔서에 있는 이상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연구 조사하고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이상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구절마다 혹은 장마다 고찰하기보다는 이 책에 담겨있는 생명에 관한 핵심들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병행을 이룸. 성경은 우주 안에 한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나님과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의 생명이 되시고 사람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신성한 본성 안에서 그분의 안식할 처소로 함께 지어질 것입니다. 이 건축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한 연합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비밀스러운 생명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와 특이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와 계시록입니다. 두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심, 생명의 영, 생수의 흐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거처가 됨을 말합니다. 두 책은 모두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으로 끝맺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건축되어 그분의 안식을 위한 거처뿐 아니라 그분의 만족을 위한 단체적인 배필이 됨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서로 병행합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계시록이 필요하고 계시록에 있는 어떤 것을 보려면 에스겔서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들을 함께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함께 읽는다면 많은 면에서 그 둘이 아주 유사함을 볼 것입니다. 이 두 책의 중점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이상들. 첫 유사점은 두 책이 다 이상들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모두 이상들을 보았으며 그들이 본 이상들은 주로 생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에는 비단 생명이라는 용어뿐 아니라 생명이 무엇이며 또 생명이 우리 속에서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묘사해 주는 이상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에는 생명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생명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이상들이 있습니다. 생수의 흐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흘러나오심에 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들은 에스겔서와 계시록입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모두 생수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 1절은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대해 말합니다. 9절은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하고 12절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옴을 보여줍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와 같이 에스겔서와 계시록 모두에서 생명 공급을 주는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들, 에스겔서와 계시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점은 두 책이 모두 예루살렘의 이상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이상으로 끝맺음하며 계시록도 그러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이상으로 끝나는 두 책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분의 본성과 형상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이로써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거룩한 성으로 함께 건축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와 계시록 모두의 중심적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계시록의 그것과 같습니다. 에스겔과 요한은 모두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었음.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내용에 있어서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저자들도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선지자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지만 그가 이 책에 기록된 이상들을 보았을 때 그는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었고 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제사장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그는 분명히 영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 곧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이 되셔서 그분과 사람이 함께 건축되는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 자신이 제사장으로 섬겨왔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그의 마음과 입장과 조건과 상황은 곧 제사장의 그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축소판. 에스겔서는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바를 안다면 에스겔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임을 볼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계시된 것은 성경의 전체 계시의 응축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스겔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 자신을 한 무리의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여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얻고 그분의 본성을 가지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곧 그분의 의도가 우리와 그분이 똑같은 생명과 본성과 형상을 가짐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와 그분, 그분과 우리가 두 본성, 즉 신성한 본성과 인성을 가진 한 실체로 섞여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서 건축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와 똑같은 그림을 응축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에 넣으시어 우리와 연합되시고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이 그분의 의도임을 계시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계시하며 그 축소판인 에스겔서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생명, 본성, 형상, 건축. 창세기의 처음 3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생명나무는 그룹으로 둘러싸이고 감추어졌으며 두루도는 화염검이 되어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의 화형검은 그분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다시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음식으로 취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음식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형상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 건축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건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의 복음서로부터 요한의 계시록으로 가보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구속된 모든 이들이 하나의 성으로 건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단지 교리나 심지어 이상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건축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 생명 안에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의 성, 새 예루살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올 때 우리는 이와 똑같은 그림을 봅니다. 1장에 타오르는 불의 그룹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밖의 장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결국에 가서 48장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모두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에스겔서가 온 성경의 축소판임을 봅니다. 성경 전체와 그 축소판인 에스겔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하여 우리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지니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임을 계시한다는 사실에 깊이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형상에 의해 우리는 함께 한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의 중점이며 또 에스겔서의 계시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의 네 부문. 에스겔서는 이상들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첫째 부문은 주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물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행하시는가를 계시해 줍니다. 그들의 동역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며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소멸하는 불로 오십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러 오십니다. 세 번째 부문은 회복의 부문입니다. 네 번째 부문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인데 생명에 의한 회복에서 나오며 에스겔서를 완결합니다. 이같이 에스겔서는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끝맺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건축임을 시사합니다. 독특한 서문. 성경의 각 책은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도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의 첫 세 구절은 이 책에 대한 특별하고도 구체적이며 탁월한 서문입니다. 그럼 이 세 구절을 읽어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야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서문에서 네 가지 중점이 다루어집니다. 먼저 이것은 이상의 책임으로 서두의 2세 구절은 에스겔이 그 이상들을 보기 시작한 해와 달과 날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구절들은 그가 그 이상들을 본 장소를 보여줍니다. 셋째로 여기에 그 이상들을 본 사람, 곧 개인에 관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넷째로 이 서문에는 그 이상들을 보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상들을 본 시기, 에스겔서의 서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시기, 즉 해와 달과 날입니다. 제30년에 해는 제30년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 당시 에스겔은 30살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2절과 3절, 역대상 23장 3절에 따르면 제사장 곧 레위인은 30세가 될 때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도 역시 신성한 법적 연령인 30세 때에 그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겔은 30살에 달한 제사장으로서 그의 제사장 직임을 시작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원칙을 봅니다. 30살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30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성숙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제30년에는 30살이 된 에스겔이 성숙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책에 있는 이상들을 보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숙이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30살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이 책에 있는 이상들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전에 할애된 부분인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30이라는 숫자가 세 가지 종류의 것들에 대하여 쓰여집니다. 46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바깥뜰은 네 구석의 뜰이 있는데 각각의 너비가 30규빗입니다. 이 네 구석의 뜰은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제물들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40장 17절에 따르면 성전의 바깥뜰에는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함께 모일 때 그들은 이 30개의 방에서 풍성한 제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6절은 또 다른 30개의 골방을 언급합니다. 이 골방들은 성전 둘레의 3면에 있는데 각각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3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방들은 성전의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한데 놓고 볼 때 30이란 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표현하는 것에 관련된 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30이란 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표현하는 생명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이 책에 기록된 이상들을 보았을 때 30살이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급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30이라는 수는 에스겔에게 의미 있는 수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수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이상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제물 드리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하여 나이 30에 이르러야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에 관한 이상들을 보고 다른 사람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분의 충만이 되어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영적 생명이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0이란 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 곱하기 6과 10 곱하기 3입니다. 30은 주로 10의 3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은 사람의 완성의 수로서 5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5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를 보면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합니다. 여기서 열 처녀가 다섯으로 된 두 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경우 다섯 계명은 한쪽 서판에 있고 또 다른 다섯 계명은 다른 쪽 서판에 있었습니다. 십계명 역시 다섯이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라는 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짐으로써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책임을 상징합니다. 4는 피조물의 수이고 1은 창조주의 수입니다. 피조물의 창조주가 더해질 때 그 피조물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숫자 2는 증거, 연합, 균형의 수입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습니다. 두 조의 5로 구성된 10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져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증거와 연합과 균형의 방식으로 책임을 짊어짐을 뜻합니다. 이 후의 장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책임은 신격의 세 분, 아버지, 아들, 영을 상징하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은 3일 하나님의 수이며 30은 하나님의 3중 본성이 사람 안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30은 그 안에 3일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완전한 방식으로 책임을 감당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30이라는 수는 피조물들의 3일 하나님이 더해져 그들이 3일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충만한 방식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의 성숙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숙이 있을 때 비로소 에스겔서의 이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5년 이어서 에스겔은 제5년에 대해 말합니다. 제30년은 그의 출생연도부터 계산된 것이고 제5년은 포로된 해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왜 이상들이 좀 더 일찍 임하지 않고 사로잡힌 지 5년에 임했는가? 이상들이 좀 더 일찍 임하지 않은 것은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이 이상들을 보았을 때 30세였으므로 사로잡힌 해에 그는 단지 25살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2절과 3절은 제사장들이 30세에 봉사를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민수기 8장 24절은 레위인들이 25세에 섬기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5년의 견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제사장 봉사에 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5년 동안의 훈련과 훈육이 필요했습니다. 포로됨 시초에 에스겔은 견습 제사장, 곧 배우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상들을 보는데 요구되는 성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에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성숙이 부족함으로 주님이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상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다면 어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보고 받아들이며 취할 수 있도록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상들이 제5년에 임했다는 사실은 에스겔뿐 아니라 백성들도 준비가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숫자 5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을 향하여 책임을 짊어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때가 왔음을 말해줍니다. 포로됨 시초에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로 제사장이 되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5년의 때에 에스겔과 백성은 준비되었습니다. 한편에서 에스겔은 30세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 백성은 그들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특정한 책임에 관해 그에게 말할 수 있기 전에 그 아이는 반드시 그러한 말을 받기에 적합한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그에게 어떤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청할 수 있기 전에 그가 어떤 나이에 이르러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된 지 제5년이 되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이 30세에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말하는 책임을 그에게 지우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의 제5년 전에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의 책임을 감당할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5년의 때에 백성은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에스겔도 합당한 배움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을 위해 말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5년에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책임을 감당하기 원하셨으며 또 이스라엘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책임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 에스겔에 있는 것들에 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그의 구원의 제5년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로서 내가 제30년에 이르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에 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제30년에 이르렀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제5년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에스겔의 이상들에 관해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은 이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